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랍비 가운데 초페스 차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국제재단이 뉴욕에 있고 이분의 이름을 딴 집단 농장, 소위 키부츠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분 이름으로 불리는 랍비들, 유대인 학교들이 곳곳에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미국계 유대인이 폴란드를 여행하다가 이분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객이 발견한 것은 초라한 단칸방 집에 그가 살고 있었는데 방에는 낡은 나무 침대 하나와 책들과 테이블과 의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차임이 되물었습니다.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여행객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제 가구라니요? 저는 방문객인데요.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자 차임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방문객입니다. 저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I am also passing through. I am passing through. 맞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는 유대인 랍비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즉시 동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 랍비 차임이 가르친 진리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저 이 땅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유대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과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는 1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영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받았다,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일 겁니다. 둘째, 믿음으로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 믿음으로 심판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다고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고대하면서 지상에서는 장막에 거하는 단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과 사라는 자녀 낳는 것이 100%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13절서부터 보시면은 13절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번역합니다. 먼저 짧은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둘이 뒤따릅니다. 먼저 주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고 번역하는데 죽었으니라고 번역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and로 연결되는 동격절이 아니라 분사구문, 종속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하는 것, 영어성경을 보시면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니라고 번역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가? 종말에 가서 결국에 가서 이들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다고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 믿음의 실체를 둘로 요약합니다. 분사구문을 통해서 요약합니다. 첫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 합니다. 현세에서는 약속하신 것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지평선에 나타난 것을 보고 환영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reet 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반갑게 맞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은 6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 215년이 지나서 야곱이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남자는 고작 8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후에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60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 1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33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사울왕 40년 기간이 지나고 다윗과 솔로몬 때가 돼서야 약속하신 땅 거의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은 2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주전 2090년경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사역 들어오신 것 주후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실체 넘버 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실체, 두 번째 분사구문에 나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합니다. 우리말 성경 증거하였으니라고 번역하는 것,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고백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개역성경 증거하였으니, 개역개정판 증언하였으니, 증거하였으니가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백했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다, 입증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두 단어의 쌍이 쓰이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제각각으로 번역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 일곱 개를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번역하건 원어 표현이 둘을 합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시민이다 하는 것.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foreigner라고 번역하고 alien이라고 번역합니다. 둘째 의미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sojourn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순례자다, 필그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노매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외국인은 현지인들이 보기에 이상한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strangers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으니 증거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실체 넘버 2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냄이라.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본국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그 본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합니다. 저희가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 곧 메소포타미아 우르지방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길도 알고 돌아갈 힘도 있고 돌아갈 시간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합니다. 이제는 지상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니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나라 본국이라. 더 좋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기에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안주할 생각도 없고 지상의 본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생각도 없도다. 우리 상황으로 옮기면은 이제는 미국에 안주할 생각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어차피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서 하늘나라에 저들이 영원히 살 성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성이라고 하는 건 10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기초가 튼튼한 터가 있는 장막과 같지 않은 그러한 성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지상에 살면서 자신은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까지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외국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자신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이 진리는 히브리서 기자만이 선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전체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자 자신이 체류하고 있던 지역의 헷 족속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요. 많은 성경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청컨대 내게 매장지를 주어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여기도 ESV 성경을 보면은 stranger하고 alie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 마련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기서도 strangers and sojourners라고 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을 때조차도 인생은 더디없고 자신은 나그네로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떠나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39편 기자도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Sojourner라고 하면서 나는 또한 게스트라고 합니다. 손님이라고. 베드로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서는 sojourners and exiles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진리를 간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여호와께서 이미 태고 쪽에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Strangers and sojourners 합니다. 너희는 잠시 내 땅을 빌려 쓰다가 떠나야 하는 존재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풀어서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 나는 다른 나라 시민입니다 하는 겁니다. 둘째, 나는 이곳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나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Strangers입니다. Strange 하다 못해 에일리언처럼 보일 겁니다. 외계인처럼 보일 겁니다. 왜? 나는 옆에 나라에서 오지 않았고 먼 나라에서 오지도 않았고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가 1980년 8월 15일에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입니다. 저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차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모습의 각종 색깔의 차 처음 보았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는 전혀 과장 없이 굴러다니고 있는 차가 몇 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종류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차를 소유하리라고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차의 홍수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 갔을 때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햄버거 박스와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들을 한번 사용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한국 같았으면 최소한 한두 번은 더 사용하고 버릴 텐데 누구나 다 버리는 겁니다. 한국에는 일회용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물론 일회용 기적이 없었습니다. 제 처가 애를 낳았을 때 종이로 기저귀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보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당혹해서 어디에다 얼굴을 둬야 될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여학생들이 대낮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잔디밭에 다 누워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는 당시 선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집들 사이에 담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반바지를 입고 쓰레빠를 신고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학교 등록 서클들 가운데 게이 클럽과 레즈비언 클럽이 있고 현수막을 내걸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학과를 봤더니 게이 교수도 있고 레즈비언 교수도 있고 바이섹슈얼 교수도 있고 세크리테리 가운데 하나도 게이고 우리 과가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고 이상했고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공부를 마치자마자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는데도 모든 것이 이상하고 외계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 세상 나라를 방문할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충격을 받고 계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아니면 살려고 한다고.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빈약합니다. 진정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정의상 이 땅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는 않더라도 판이하게 다른,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고 기이한 신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성경 표현을 빌리면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보나 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나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외계인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딴 세상에서 딴 시대에서 딴 문화에서 온 것 같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다른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단촐하게 사는 겁니다. 왜? 잠시 머물다 갈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 초페츠 차임뿐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목회에 들어오기 전 유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단촐한 삶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침대를 사지 않고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왜? 3년이면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80년대 유학생활을 할 때 많은 중국 학생들 한 아파트에서 7, 8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아주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에서 학위만 마치면 즉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많은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스케일을 보는 겁니다. 규모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 계속 살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온 사람처럼 단촐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갑자기 산으로 인도하시고 갑자기 강으로 인도하시고 갑자기 사막으로 인도하시고 오만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은 움직일 재주가 없습니다. 텐트 원하면 즉시 치고 원하면 즉시 걷고, 쉽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부자 청년 관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것을 들고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세상 즐거움이든지 뭐든지 그걸 다 싸들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 너한테는 돈이 너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거를 다 팔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의 핵심은 텐트에 거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하고 단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단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답은 하나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온 세상을 얻은 사람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천국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 희열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제한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실제로 누리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몰라서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우리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다른 일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목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짧은 삶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 것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사람. 그렇기에 잠시 동안 지상에 사는 삶의 불편함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같이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눈을 고정하고 살았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저께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아르헨티나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모여서 가는 것 지켜보니까 짐을 보니까 모두 단촐합니다. 한 사람이 carry on baggage, 조그만 가방 하나에다가 백팩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왜? 10일만 체류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갖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여기의 삶과 비교하면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곳에 돌아오면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목적,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지상에 단기 선교를 와 있다 하는 것 다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금 지상에 단기 선교를 왔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에 눈을 고정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거하고 계십니까? 하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배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한두 달 후에 암으로 부르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곧 떠나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잘 주님에게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왜 비즈니스를 하고 왜 애를 키우고 다른 모든 것을 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표, 목표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공생사역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옵션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신 목적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곱빼기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곱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한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될 줄을 알았던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괜찮을 거다. 전도하는 것은 옵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면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 실제로 크건 작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한 삶, 이거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에서 쓸데없이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이거를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신세를 맞고 맙니다. 우리 이제 곧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270장 가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지상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도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 머자나 가리니. 우리 말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영어 가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여기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녀 키우는 것도 달라지고 연애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주보 보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단기 선교 보내신 목적, 이것을 풍성히 이루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만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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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기쁘고 복된 삶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